메모 구조가 메모 수보다 더 중요하니요. 많은 사람의 메모 앱에는 수천 개의 메모가 잠들어 있지만 정말 다시 열리는 것은 지극히 드뭅니다. 독서 메모, 회의 기록, 영감의 조각, 강의 포인트 그것들은 조용히 쌓여 있고 복습되지도 않고 불러내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기록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메모의 구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메모는 쓸 수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구조가 재사용을 결정합니다. 한 번 기록하고 두 번 다시 찾지 못하면 그 가치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구조가 좋은 메모는 검색되고 연결되고 더 큰 주제로 조립되어 같은 주제에서 반복적으로 가치를 발휘합니다. 메모 수의 증가는 선형적이지만 구조의 가치는 복리적이라 메모가 쌓일수록 더 뚜렷해집니다. 메모 시스템을 도서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장서가 아무리 많아도 책장의 번호와 목록, 색인이 없다면 독자는 한 권도 찾지 못합니다. 반대로 규모가 적당한 도서관이라도 분류와 검색 체계가 명확하면 모든 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메모 구조는 곧 당신의 편목 체계이며 지식의 접근성을 결정합니다. 구조의 의미는 인지 부담 감소에도 있습니다. 구조가 좋은 메모 시스템은 어디에 기록할까, 어떻게 찾을까 같은 사소한 일을 규칙에 맡기고 소중한 주의력을 이해와 창조에 남겨둡니다. 구조가 습관이 되면 기록할 때 자동으로 정위치에 들어가고 검색할 때 한 번에 도달합니다. 그래야 메모 시스템이 진정한 당신의 외부 뇌가 됩니다.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또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특정 도구나 템플릿이 아닙니다. 메모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안정된 규칙 묶음입니다. 도구는 바꿀 수 있고 템플릿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일단 확립되면 어느 소프트웨어로 옮겨도 지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조가 정말로 의존하는 것은 어떤 인터페이스의 버튼 배치가 아니라 당신의 조직화 사고입니다. 메모가 재사용되기 어려운 진짜 이유. 좋은 구조를 설계하려면 먼저 메모가 왜 재사용되기 어려운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메모가 너무 크고 잡다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메모는 한편의 두서없는 일지로 원문 발췌도 개인 감상도 할 일도 전부 섞여 있습니다. 이런 뭐든지 냄비 메모는 자신조차 무엇을 적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므로 필요할 때 정확히 불러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식이 오늘은 일기에, 내일은 스크린샷으로, 모레는 북마크에 기록됩니다. 같은 주제의 내용이 여러 매체에 흩어져 서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주제를 되돌아보려면 여기저기 뒤져야 하고 그래도 전부 찾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은 재사용 의지를 크게 꺾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록할 때 갈고리오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모에는 내용 자체만 있고 주제 태그, 출처 정보, 관련 항목, 검색 가능한 키워드가 없습니다. 목차 없는 책과 같아서 내용이 아무리 풍부해도 입구가 없습니다. 갈고리 없는 메모는 본질적으로 고립된 섬이라 아무리 좋은 내용도 다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수렴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모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며 저장만 하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날이 쌓이면 디지털 쓰레기장이 됩니다. 정기적인 정리, 통합, 도태가 없으면 구조는 점차 무질서해지고 결국 시스템 전체의 검색 가치를 잃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이해하면 메모 구조 설계의 과제가 보입니다. 입자 크기를 통제하고 기준을 통일하고 갈고리를 심고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원자적 메모, 최소 재사용 단위. 크고 잡다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방법이 원자적 메모입니다. 원칙은 단 하나, 메모 하나는 하나의 완전한 생각이나 지식점만 기록하고 독립적으로 완결됩니다. 조각난 발췌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해되고 독립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최소 지식 단위입니다. 입자 크기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기준을 쓰면 됩니다. 이 메모가 원래 맥락에서 떨어져도 그것만으로 이해되는가? 맥락 없이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면 입자가 너무 크거나 의존성이 너무 강하므로 나누거나 맥락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원자 메모 하나는 재사용 가능한 블록으로 언제든 어떤 큰 주제에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원자화는 두 가지 직접적인 이점을 줍니다. 첫째, 검색이 더 정확해집니다. 각 메모의 주제가 단일하므로 검색 결과의 의미가 명확해지고 긴 메모 안에 무관한 내용이 섞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둘째, 재사용이 더 유연해집니다. 같은 블록을 다른 주제에 조립할 수 있어 한 번 기록하고 여러 번 씁니다. 이것이 지식복리의 출발점입니다. 원자화는 파편화와 같지 않습니다. 원자 메모들은 링크로 서로 연결되어 주제 무리를 이룹니다. 각 주제의 총남 메모를 만들고 링크로 관련 원자 메모를 모읍니다. 개별 메모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도 구조로 더 큰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이 둘이 함께해야 합니다. 판단도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원자 메모로 만들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아닌지. 간단한 원칙을 쓰세요. 반복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지식만 원자화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회성의 사소한 정보, 딤시 수령 코드 같은 것은 지식 베이스에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수신함을 차지할 뿐 지식 네트워크에 둘 것이 아닙니다. 원자화는 모든 것을 잘게 부수는 것이 아니라 침전시킬 가치가 있는 것을 각각 따로 잘 담는 것입니다. 전문 분석, 메모 구조가 검색 효율에 미치는 정량적 영향. 메모 구조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정량적 시각으로 분석해 봅시다. 지식 베이스에 5천 개의 메모가 있고 검색할 때마다 뒤져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구조 없는 뭐든지 냄비 상태에서 메모의 재사용 성공 확률은 그 대략적 내용과 위치를 기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재사용 가능률은 보통 20% 미만입니다. 시간 비용으로 보면 비구조화 상태에서 오래된 메모를 검색하려면 평균적으로 여러 무관한 결과를 훑어봐야 합니다. 1회당 3에서 5분의 추가 시간, 하루 5회 검색으로 계산하면 1년의 검색만으로 90시간 이상을 낭비합니다. 대략 영업일 11일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계 지식관리 조사에서 흔한 경험적 규모이며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규모 자체가 말해줍니다. 구조화 이후 검색 경로는 크게 짧아집니다. 원자 메모는 적중 결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통일된 제목과 태그는 한 번의 위치를 찾게 하며 링크와 새기는 관련 메모를 손이 닿는 곳에 둡니다. 같은 지식 베이스에서도 단일 검색이 수분에서 1분 미만으로 줄고 연간 수십 시간을 절약하며 재사용 가능률도 50% 이상으로 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숨은 효익입니다. 구조가 좋은 메모 시스템은 기록 행동을 바꿉니다. 지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진지하게 기록하고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지식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면 깊은 내용을 침전시키고 싶어집니다. 이 선순환이 가져오는 인지 복리는 절약된 검색 시간 자체보다 훨씬 큽니다. 구조를 실행 가능하게 하려면 4단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1단계, 각 메모를 원자적으로 나누고 메모 하나당 주제 하나로 통제합니다. 2단계, 통일된 제목 규칙을 정해 모든 메모 명명을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3단계, 각 메모의 주제 태그 3개에서 5개를 달고 주제 총남을 구축합니다. 4단계, 매달 정해진 시간에 통합과 도태를 한 번씩 하여 무질서를 수렴시킵니다. 한 달 실행 후 검색 시간을 재어보면 구조가 가져온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목 규칙과 명명 체계. 메모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검색 입구이며 정성껏 설계할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제목 규칙은 명명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제목만 봐도 내용과 유형, 소속 주제를 압니다. 여기서의 방법은 통일된 형식을 확립해 구조감을 명명 단계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제목 형식은 주제 키워드 플러스 메모 유형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복리사고, 개념 분해 복리사고, 적용 사례 복리사고, 흔한 오해 세 개는 주제가 일치하고 유형이 명확해 목록에서든 검색 결과에서든 한눈에 들어옵니다. 유형어는 한정된 어휘로 제한해 명명이 폭주하지 않게 합니다. 제목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너무 추상적인 것, 효율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 같은 것은 정보를 거의 싣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너무 구체적이고 긴 것, 요약 전체를 제목에 쑤셔 넣으면 읽기도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좋은 제목은 도로 표지판과 같습니다. 충분히 간결하면서도 내용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숫자, 개념명, 사건명처럼 식별도가 높은 단어를 쓰면 좋습니다. 명명체계는 태그체계와 협력해야 합니다. 제목은 한눈에 알아보기를, 태그는 다차원 연결들 담당합니다. 제목은 메모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태그는 주제를 가로질러 찾게 합니다. 둘은 명확히 역할을 나누고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세울 때 제목 형식과 태그 규칙을 함께 설계하여 두 체계가 처음부터 연동되도록 권합니다. 링크와 색인, 메모를 네트워크로 키우기. 원자 메모는 단일 메모의 순수함을 해결하고 링크는 메모 사이의 연결성을 해결합니다. 단일 메모가 아무리 완벽해도 서로 고립되어 있다면 모래알과 같습니다. 링크는 메모 시스템을 파일 캐비닛에서 지식 네트워크로 승격시키는 열쇠이며 관련 메모가 서로 보이게 하고 연결 속에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게 합니다. 링크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메모가 다른 주제를 언급하면 이 메모에 그 주제로 가는 링크를 답니다. 예를 들어 복리사고를 읽다가 확률사고를 연상하면 관련 메모를 가리키는 링크를 추가합니다. 링크는 일방향 참조가 아니라 양방향 연결이며 어느 쪽 끝에서든 점프할 수 있습니다. 링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주제에는 색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색인 페이지, 총남 메모, 주제 지도라고도 함,는 어떤 주제에 대한 입구 페이지로 그 주제 아래의 모든 관련 메모와 간단한 설명을 나열합니다. 주제를 배우거나 복습하려면 검색창에서 오늘 시험하지 말고 색인 페이지에서 들어갑니다. 색인 페이지가 네트워크에 기둥을 줍니다. 링크와 색인의 유지는 자유를 요구합니다. 새 원자 메모를 추가할 때마다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고 누가 그것을 가리켜야 하는지 자문합니다. 어떤 주제의 메모가 늘어나면 해당 색인 페이지를 즉시 갱신합니다. 이 동작은 매번 수십 초면 되지만 네트워크 전체를 건강하게 지킵니다. 오래 이어가면 메모 시스템은 블록 더미에서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지식 체계가 됩니다. 수신함에서 상록 메모로 워크플로 설계. 구조가 진짜 뿌리 내리려면 안정된 워크플로도 필요합니다. 메모 워크플로는 세 단계로 요약됩니다. 수집, 가공, 출력. 많은 사람의 메모 시스템이 실패하는 것은 구조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파이프라인이 없어서입니다. 모든 메모가 수집 단계에서 제자리 걸음하며 가공과 출력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1단계는 수집, 일명 수신함입니다. 갑작스러운 영감이나 기록할 가치가 있는 조각은 모두 먼저 통일된 수신함에 빠르게 던져넣고 그 자리에서 형식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신함의 의미는 제로 비용 포착으로 바쁜 와중에 좋은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수신함은 임시일 뿐 창고가 아니라는 것, 정기적으로 비워야 합니다. 2단계는 가공으로 워크플로 전체의 핵심입니다. 매일 또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수신함을 처리합니다. 각 소재를 원자 메모로 분해하고 규범적 제목과 태그를 붙이고 관련 주제로의 링크를 답니다. 그런 다음 보관합니다. 가공은 베껴쓰기가 아니라 이해 후의 재조직입니다. 가공된 메모가 진정한 당신의 지식입니다. 3단계는 출력입니다. 정기적으로 메모에서 관점을 뽑아내고 글을 쓰고 요약을 만들고 색인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출력은 메모를 정적 저장해서 동적 자산으로 바꾸고 메모 구조의 건강도도 검증합니다. 출력할 때 필요한 소재를 찾지 못하면 구조를 돌아볼 때입니다. 세 단계의 순환이 메모 시스템을 계속 자기 강화하게 합니다. 구조의 함정과 지속적 반복. 메모 구조 설계에는 피해야 할 흔한 함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분류입니다. 처음부터 수십 개의 분,